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 대형 병원 두 곳에 오늘 오전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병원 운영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알레포 내 의료 보호 활동이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습을 받은 M2와 M10 병원은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병원들을 공습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모두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간 표적을 타격하는 공습에 대해 서로가 여러 차례 비난전을 벌였습니다. 미군이 지난 26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칸자론 마을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전 지휘관 한 명 등 반군 요원 4명을 사살했다고 소말리아 군 소식통들이 BO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사망한 전직 군 지휘관의 이름은 바시르 드헤레로 로어주바 지역 알샤바브 민병대 부사령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그가 최근까지 알샤바브가 장악하고 있는 키스마요 서부지역에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키스마요항 외곽에서 소말리아군과 미국 군사자문관들을 공격한 뒤 미군이 자기 방어 공습에 나서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그러나 미군은 소말리아에서 단지 자문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폭발이 어제 오전 북동부 도시 스쭈이산의 한 작은 탄광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광부 20명이 갱도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불법 채굴 활동을 이번 폭발의 원인으로 보는 1차 조사 내용을 인용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관리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난 탄광을 소유하고 있는 릴리 탄광그룹 대표들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유구호 수추이산 부시장은 가스가 농축돼 있고 갱도가 붕괴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 회복 이후 50년 만에 부임할 첫 대사에 고위급 외교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쿠바 주재 외교관으로 일해온 제프리 드 로렌티스를 주 쿠바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쿠바와의 국교 회복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새로 문을 연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보다 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6주 앞둔 어제 유세 현장에 복귀한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전날 첫 정치 토론회 결과를 놓고 서로에 대한 비방전을 펼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평했으며 어젯밤 플로리다주 유세에 참석해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첫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며 전국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를 지낸 시몬 페레스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은 2주 전부터 심각한 뇌졸중을 앓아왔습니다. 페레스는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거쳐 총리를 두 번 지내고 대통령까지 역임하는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 48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의원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배제하는 등 북한의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한국의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향후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내년 국제 축구 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조금 높습니다. 3m까지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협조해 북한의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압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 including and particularly to deny North Korea access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infrastructure that it has abused.
러셀 차관보는 28일 미일한 삼각협력을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럽연합을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을 통해 북한의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은행은 물론 북한의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해킹을 통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안을 28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세먼 의원이 의미한 금융통신망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북한의 무기 거래가 막히고 선박들이 제3국 선적을 잃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sure will mount until the North agrees to return to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and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돌아오고 국제사회 의무를 지키는 것에 합의할 때까지 미한일 세 나라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의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이란과 미얀마, 쿠바처럼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내년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것이라는 세먼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도 합의가 끝난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되지 않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정기적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넣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와 미국인에 대한 억류 등은 모두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는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도발을 차기 미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제재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행동을 바꾸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도발을 계속하며 미국 차기 행정부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이 전망했습니다.
We fully expect that the DPRK will try to challenge the next administration with a continued series of provocations. And so,
울프스탈 국장은 27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열린 UN의 핵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행정부가 원튼 원하지 않든 북한의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제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치를 대가들을 통해 그가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 convincing Kim Jong-un that he has put possession of nuclear capabilities above the interest of his own people and his own
북한 주민의 이익보다 핵 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건 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야기해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와 국가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울프스탈 선임 국장은 이런 방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 등 각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의 데럴 킴볼 대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며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 next administration, as I said before, I think has to focus squarely on the North Korea situation.
킴볼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지만 적어도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면서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국제사회와 더욱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한의 다음 핵실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제60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IAEA 차원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시급성을 갖고 보다 강력한 IAEA의 북핵 결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한 단호한 북핵 불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의 몸값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 테러 지원국들의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The yeas are 254, the nays are 163.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향후 이란의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은 이날 찬성 254표, 반대 163표로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초 원안은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이란의 항공기를 이용해 4억 달러를 지불했고 이 돈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어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주 출신의 쇼운 더피 의원은 북한과 테러 지원국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더피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됐습니다.
And we should also include North Korea. To be included on the list of folks that we are unwilling to send cash payments to. This is just.
더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나라에 이란뿐 아니라 북한과 모든 테러 지원국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의원은 미국은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해 왔지만 이번 행정부들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 지원국에 현금, 수표, 어음,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정부기관과 북한 정부 대리인에 이 같은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위조 달러화 제조를 중단하며 억류한 외국인들을 풀어주는 등 북한 제재 강화법상 규정된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고 모든 억류국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씨 등 두 명입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유엔 지도부와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 정책 위협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이 26일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얀 엘리아손 유엔 사무부총장은 전 세계가 점증하는 핵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수백억 달러가 핵무기 유지 등에 투입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repeatedly defied the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무책임하게 추구해 핵실험에 반대하는 규범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톰슨 71차 유엔 총회 의장도 성명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핵무기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톰슨 의장은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 체제를 위반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다며 이는 늘 상존하는 핵무기의 위험과 왜 유엔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지를 냉엄하게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카무라 유시우미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는 용인할 수 없는 핵활동을 국제사회가 목격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카무라 차석대사는 국제사회의 핵폐기를 위한 다섯 가지 노력을 제의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First, the continu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oses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모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북한의 핵실험들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카무라 차석대사는 이어 북한은 이 같은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대표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지적하며 핵무기 위협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칠레, 뉴질랜드, 과테말라 등 여러 나라 대표들도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제 결의 준수를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대표로 발언한 리동일 외무성 유엔 담당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적대주의와 핵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the outcome of the hostile policy and nuclear blackmails and threats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리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핵 개발은 이에 대한 억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당국은 또 북한보다 먼저 핵을 개발하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기존의 핵 보유국인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 이미 핵을 보유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신문은 그 나라들이 북한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인정한 핵 보유 국가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로 1967년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그 시기에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여타 다른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는 건 물론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장치의 제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핵 보유국에 대해선 자체 핵 개발 금지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75년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됐으며 북한도 10년 뒤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핵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간과하는 부분은 북한이 핵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선언만 했을 뿐 실제 탈퇴를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가맹국의 NPT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서 비핵화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기범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여전히 NPT 회원국으로서 오히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자기는 핵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이제 파키스탄, 인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3개국은 NPT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핵을 사실상 가진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이 국가들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가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란, 이라크, 북한은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전 세계 19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면서 유엔이나 NPT 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정치 질서이자 국제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도 NPT 체제 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유엔 체제와 국제법적 조약으로 확인된 내용인 만큼 의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조약상 안보리 국가들만 핵을 보유하게끔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뭐 불평등하다는 말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정당하진 않죠.
한편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 고도화는 결코 평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예, 한국의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오늘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북한 지도부들에게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28일 서울에서 문을 연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탈북자 면접 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특히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들을 모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로 넘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범죄 기록을 축적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 서두현 초대 센터장입니다.
정부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서 공신력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세계적으로 생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이 민간과 하는 것에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지도부들에 대해서 그 반인도 범죄나 집단살해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어떤 뭐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구제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걸 이제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뭐 보상을 해주든지 뭐 복권을 해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로 구성됐고 직원은 모두 14명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비롯해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김영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그리고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을 연일 맹비난해온 북한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박근혜 한국 정부가 기구개편 노름을 통해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공식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대남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지난 24일 통일부가 동족에 대한 모해와 대결에 광분한다면 초래될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 시행에 매달림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쟁 발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함께 통일부 내 북한인권과를 포함한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통일부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단체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북한 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한국 측 이산가족 생존자는 6만 3천여 명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80.5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79.5세였습니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의 고령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상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어 북한 측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휴대전화, 이른바 손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이런 흐름에 따라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방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국의 엄격한 통제 또한 강화되면서 이런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손전화를 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고경민 한국제주대학교 교수는 서비스 도입 8년 만에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최근에 ITU의 이 휴대폰 관련 또 유선전화 관련 정보도 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28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서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가 1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이후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뭐 300만 또 많게는 380만까지 이렇게 추산하는 걸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자 한때 북한의 손전화를 이른바 아랍의 봄과 연관시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손전화와 같은 첨단 기기가 북한 체제를 급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랍의 봄이란 지난 몇 년 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아랍계 나라들을 휩쓴 민주화 열풍을 뜻합니다. 당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나 손전화 같은 이동통신 기기가 아랍의 봄이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입니다. 북한 정부가 손전화에 대한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손전화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로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북한 정부가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손전화 같은 첨단 기술이 북한 체제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스칼 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사용료를 부과해 돈을 벌고 손전화를 쓰는 주요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대외선전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통제의 고삐 역시 늦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손전화 통제의 일환으로 기기의 고유 기능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일 전송은 몇 년 전부터 벌써 그 정부 당국이 북한 정부 당국이 기술적으로 막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근거리 파일 공유하는 것 블루투스 기능도 역시 그 몇 년 전부터 기능 자체를 막고 전화기 회수해갖고 기능을 없애고 또 새로 출시되는 전화기도 아예 그 기능을 없애서 출시했고 뭐 다른 컴퓨터 기기 역시 USB나 SD카드를 꽂았을 때 전자 서명을 의무화해서 그거 역시 굉장히 파일 공유가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손전화를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외국 영화나 음악 등의 공유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도청을 두려워해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손전화로 공유하기가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훈강 대표는 이런 한계 때문에 손전화 보급이 북한 체제를 바꾸는 데 당장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현상 자체만 가지고는 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를 향한 어떤 그 정보의 확산과 어떤 행동에 직접적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통화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될 뿐이지 인터넷도 안 되고 정보 유입 그런 어떤 통로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감시된다는 것 북한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문자 자체에 대해서 300만 대 핸드폰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도 VOA에 손전화 보급이 북한 체제 변혁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통제에도 구멍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정보 유입하는 그 활동가들이 그 기존의 핸드폰은 이제 외부 정보를 그 공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예 휴대폰에 외부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NK지식인연대의 김훈강 대표는 정보가 담긴 손전화용 기억장치를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것도 당국의 통제를 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핸드폰용 마이크로 SD카드에다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자 인터넷을 조성해서 그 와이파이를 말하죠.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준다든지 그런.
한편 한국의 민간 조직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는 북한 정부의 통제 탓에 손전화가 북한 체제에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손전화를 이용한 정보 유입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규모로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규모 있는 외부의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는 상당한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김현호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경제활동이나 의사소통에 손전화를 쓴다면서 주민들이 이를 통해 북한 내부 사정이 밝아지면 점점 체제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하는 한국 국민이 절반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오늘 공개한 2016 통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5.1%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 50.4%보다 5.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되고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 데 따른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것의 절반 수준인데요. 북한의 식량 사정과 지원 현황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서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밖에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저조했던 지난달 배급량과 같은 양으로 지난 1, 2분기에 각각 기록했던 360g과 370g 수준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390g을 배급했던 지난 2013년 9월 사정과도 많이 다릅니다. 다만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 9월 25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은 수개월 동안 중단했던 양강도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을 최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새 대북사업이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양강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양강도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양상태 조사에서 영양실조 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타가소 어린이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작은 부족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양강도를 지원 대상에서 왜 제외했었는지를 묻는 B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금 상황이 개선되면 양강도 지역에서 영양 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630만 달러로 목표액의 13% 수준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6일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2016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축구선수권 대회 8강전에서 오만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35분에 오만의 선제골을 허용해 1대0으로 끌려갔지만 5분 뒤에 김범혁 선수의 동점골로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두 나라가 더 이상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해 승부차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북한은 5명 선수 가운데 4명이 골을 성공시키면서 2명만 골을 성공시킨 오만을 4대2로 물리쳤습니다. 북한 대표팀의 윤정수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AFC와 인터뷰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뒤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 위주로 작전을 바꾼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4강에 오른 북한은 오는 29일 베트남을 물리치고 4강에 오른 이란과 결승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북한은 1985년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그동안 우승 2번과 준우승 2번, 4강 진출 2번 등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 4강에 진출함으로써 이번 대회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2017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북한이 17세 이하 월드컵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북한은 2005년 페루 대회와 2007년 한국 대회, 그리고 지난해 칠레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했지만 각각 브라질과 스페인, 말리에 패하면서 8강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의 노래를 북한 지역 사투리로 바꿔서 부르는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와 언어 차이를 좁혀가자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많이 들어본 듯 조금은 낯선 노래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공연장인데요. 지난 24일 민간통일단체인 사단법인 세조위가 주최한 제3회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은 남북한 출신의 참가자들이 한국 노래를 북한 사투리로 바꿔 부르는 대회인데요. 음악과 언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조위에서 매년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인 만큼 북한의 여러 지역의 사투리로 바뀐 노래들이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함경북도 새별군 영북 탄강입니다. 저희 사투리는 그랬었구마, 그랬어, 이랬어. 어깨라고 어라보니 어깨 이게 나오는데 어라보니 잔둥, 잔둥이라거든요. 커다란 가슴이게라 넙죽한 가슴. 사투리를 북한 사투리로 다 바꿨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했고 거기서 시집을 갔으니까 다른 데를 나와 못 갔으니까 그 사투리에 젖어 있는 거지.
함경북도 언성이에요. 아메 그랬었구마. 해 장마당에 가면요 오이도 많고 토마토도 많었구마. 두기 한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쓰구마 이런 걸 많이 붙이거든요.
고향은 저 함경북도입니다. 아주 운도권입니다. 아, 사투리라는 게 그래서 다 그렇습네 이렇습네. 남편 보고도 나그네 있음 등 뭐 그다음에 뭐 전부가 아줌마들 보고는 이 집에 전부가 아줌마들보다 어쨌든 뭐 아메 있음도 아메 있음네 다 있음네 있음네 뭐 사투리가 많지고 좀 뭐 갔네 왔음네 뭐 있음네 뭐 다 이거지 이래고서 마지막에 다 그렇게 말해요. 말하는 게
사투리만큼 노래에 담긴 사연도 다양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기존의 노래에 자신의 사연과 감정을 담아 불렀습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부른 김서연 씨는 북한에서 만난 첫사랑 오라버니의 이야기를 고향 사투리에 담았습니다.
오라버님 잔둥에 기대어 볼게요. 북한에 첫사랑 오라버니가 있어요. 사랑은 나눴지만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 오라버니가 자선노동당원이 못됐어요. 북한에는 남자는 자선노동당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다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결혼을 승낙 안 했시고 제가 할 수 없이 오빠하고 헤어지고 비록 오빠하고 사랑은 못 이뤘지만 통일이 되면 그때 곧 오빠 기다려달라.
임진강을 부른 안송화 씨는 고향의 풍경을 생각하며 노래를 개사했습니다.
오늘 임진강 노래합니다. 철새도 행방 없이 왔다 갔다 했었네. 가고 싶어 못 갔었구나. 출렁이는 우리 임진강 원망 싣고 울었네. 고향을 생각해서 노래했습니다. 고향에 두건 형제들 생각나서 자식들도 가지. 그리고 고향 생각나서 내가 이 노래를 부려야 되겠다. 이 노래 부르니까 고향이 더 생각나고 노래가 제대로 나와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분이. 예.
조영남의 화개장터를 개사해 부른 최명순 씨는 노래를 통해 북한의 장마당을 소개했습니다.
함경도와 청진시를 거슬러 가는 진검다리 건너가면 수남 장마당 앞서가는 아바이암의 보따리 지고 매일마다 티각태각 말다투만해 헤이! 저희가 지금 남한에 와보니까 북한하고 남한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광거라기보다도 이렇게 북한은 지금 막 꽃제비들이 많잖아요. 꽃제비라면 남한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북한에서 꽃제비를 많이 봤어요. 꽃제비랑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장마당에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겨다니고 막 이러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오하면 다 순수하게 앉아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자고 장마당에 대한 걸 저는 가게장터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떨리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좀 흥분이 갑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의 은상은 박상철의 빵빵을 개사한 이혜주 씨가, 금상은 노래를 통해 북한의 장마당을 소개한 조가 차지했는데요. 심사를 맡은 전 통일부 차관 홍양호 심사위원장과 공군사관학교의 윤미량 교수입니다.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대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사를 잘했는가, 그것이 한 30점 정도 비율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대회이기 때문에 또 가창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창실력도 한 30%.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대회 나오셔서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행사를 하시고 청중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가 아주 행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재미있게 그 우리 노래를 북한 사투리로 개사하는데 그 사투리로 바꾸는 것이 재미있으면서도 또 너무 엉뚱한 그 사투리가 들어가면 맥락이 안 통하니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남한에 사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변용 그런 데 더 강조를 둘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세조위는 앞으로도 북한 사투리 노래자랑을 매년 열어 남북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줄이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 언론을 보니까 뭐 다 이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의 접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바로 김영란법 시행입니다.
네.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발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했다고 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한 공직자,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00여 개 기관이고요.
네.
적용 대상은 4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정한 청탁, 또 금품 거래가 사라진다면 바람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공직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뭐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과도한 접대 문화와 이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던 부정한 청탁, 돈거래 등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반면에 음식 접대와 선물 등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규제는 이 한국 사회가 뭐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할까요? 오랜 전통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정 나누는 문화를 냉랭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처음 발의되고 또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도 있었고 진통도 있었는데 자, 일단 네. 오늘 어쨌든 적용 첫날입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한국 인터넷 포털에서 이 관련 소식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제목의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김영란 시대 세상이 바뀌었다. 접대 문화의 혁명적 변화. 부정부패 근절 기대. 뭐 이런 긍정적인 기대의 어떤 제목과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네.
고급 식당과 울상. 한정식집 울고 설렁탕집 웃고 애매하면 더치페이 뭐 이런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이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김영란법 시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서울시 중에는 김영란 정식이라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그 메뉴를 판다라는 그런 광고도 있던데 아무래도 네. 이 식당가에서 이 김영란법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김영란 세트라고 해서 그 고급 한정식집 좀 값이 비싼 그런 음식을 팔았던 한정식 앞에 뭐 앞에다가 간판을 세워놓은 곳도 많았습니다.
예.
한 차례에 100만 원, 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접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 이게 김영란법의 기본 골자지만
예.
이 한국 사람 누구나 지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하고 경조사비를 보내는 것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식사 대접 같은 경우에 3만 원이 한도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화로 한 27달러, 6달러 정도가 되겠죠.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까지만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
사실 한국에서 이 고급 한정식이나 일식의 경우 식사비 한 사람에 3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관련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고급 식당가를 피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지금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요.
네.
한정식집을 찾더라도 밥값은 따로 각자 내는 이 한국식으로 그냥 더치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네.
관공서, 대형 기업 건물 안에 운영되고 있는 구내 식당인데요.
예.
울상인 한정식집과는 다르게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하루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김영란법 콜센터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관련 문의를 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김영란법이 이 한국의 모바일 시장도 흔들어놓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그 한국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또 새로운 문화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의 작은 선물은 뭐 모바일 상품 쿠폰, 뭐 기프티콘, 기프트 이모티콘 뭐 이렇게 해서 기프티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뭐 생일이라든지 입학, 졸업 선물뿐 아니라 이 안부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뭐 커피라든지 케이크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인 400만 명의 국민들 사이에 오가는 이 모바일 상품 쿠폰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학부모가 교사에게 혹은 학생이 교사에게 이 5천 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도 뭐 감사의 표시로 보낸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유는 직무 관련성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지난 1사분기 매출이 1,182만 달러 정도인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시장의 어떤 그 모바일 매출 시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이렇게 사주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학생과 교사 사이라면 성적의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물 한 병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관련 보도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은 성의 표시였던 커피 한 잔 대접 부정 청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바일 데이터도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 법 저촉 대상이 되는 400만 명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함부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모바일 관련 업체에서는 받은 선물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올해 한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진통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에서 또 여진이 있었군요.
네네, 규모 3.1의 여진이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3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이 진행지였습니다. 그동안 440여 차례 계속된 여진 지역에서 다시 이번 여진이 일어난 것이고요.
네.
오늘 지진은 지난 사흘간 좀 잠잠했다가 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잠시 사람들을 긴장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지진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재난 문자와 여진 소식과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됐다고요?
네네. 그 지난 12일 그 5.1과 5.8에 한국에서는 큰 지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받았던 국민안전처가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는 11월부터는 지진 발생 2분 안으로 국민들의 휴대전화에 지진 재난 알림 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5.8의 강진에도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면서 재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 사람들. 오늘은 지진 진동을 느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보냈다. 나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인터넷 관련 기사 아래 댓글을 올린 겁니다.
네.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오늘 지진 발생 후에 5분 안에 진앙지 반경 120km 지역인 부산과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됐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펴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에서도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